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1개월여 동안 요양기간을 가지신 이재철 목사님은 기초 체력 고갈과 면역력 저하로 당분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음에도 지난 3월에 복귀하셔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행사 등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탓에 심한 후유증 증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3개월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대로 8월 말까지 요양을 갖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연말까지는 월 1회만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12월까지는 월 1회씩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각 둘째 주일인 9월 14일과 10월 12일에 설교하시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깔뱅은 27살이었던 1536년 1권 6장으로 된 초판을 쓴 이래 1559년 죽기 5년 전인 50살에 4권 80장으로 된 사판인 최종판을 썼습니다. 이 책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이 쓰여진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 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루이 12세의 뒤를 이어 즉위했는데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뛰어난 예술작품 중에 많은 부분이 프랑수아 1세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1534년 10월에 우상화된 교황주의와 미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벽보가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프랑수아 1세는 종교개혁자들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칼뱅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뛰어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폐하에게 장 깔뱅은 주님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저술에 손을 대었을 때는 폐하에게 바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제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분노가 당신의 영토에서 너무 넓게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는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책이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폐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헌사는 번역된 책으로 34페이지나 이어집니다. 이 헌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떠나 등을 돌린 상태이며 심지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은총을 더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속삭임이 폐하의 귀를 가득 채운다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변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투옥형, 고문형, 단두대형, 화형 등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폐하의 보좌를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원하이다. 바젤에서 1536년 8월 1일 16세기, 17세기경에 프랑스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들은 1598년 앙리 4세가 발표한 낭트 칙령으로 한때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685년 루이 14세는 가톨릭만을 국교로 인정하기 위해서 낭트 칙령을 폐지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낭트 칙령 폐지 후에 프랑스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예선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투옥되었고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위스나 네덜란드, 영국, 북미 등지로 이주하였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위그노의 십자가에는 아래쪽에 비둘기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 비둘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비둘기 대신에 진주를 펜던트로 달기도 합니다. 그 진주는 종교개혁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흘렸던 눈물을 상징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겨우 읽을 수 있게 된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탄원문과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할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문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루어진 사실, 즉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매일매일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실들이 모두 다 신문으로 활자화가 되거나 뉴스 시간에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CNN처럼 24시간 뉴스만 방송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신문사에서는 이루어진 사실들이 활자화가 되기까지 무엇을 일면 기사로 실을 것인지를 고심할 것이고 방송사에서도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어떤 것을 톱뉴스로 정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건을 신문 기사의 일면감이고 뉴스 방송의 톱뉴스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이 일어난 곳이 우리 중에라고 합니다.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세기 동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천평층 저울에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 그 어떤 사실을 올려놓더라도 천평층의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쪽으로 기웁니다. 아니, 저울의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기웁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열두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열두 사도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 등이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목격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한 것은 자신이 써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상상의 산물이거나 추측의 결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땅에 일어난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휴페라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종, 하인, 아랫사람, 수종자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원 의미는 배 아래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젓지 않습니다. 노를 저을지 말지, 어떤 속도로 저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저을지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꾼이 된 나에게 명령은 말씀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가가 쓰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자로 여기고 자신을 일꾼으로 여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진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찬송가 568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라는 찬송 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의 첫 번째 소절이 이러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이 가사는 순교자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자고 하거나 순교자들의 빛된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영어 가사가 이러합니다. By the light of burning martyrs. 불에 타고 있는 순교자들의 빛을 따라서 Jesus bleeding feet I track.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서 나는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을 채찍에 맞으시고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위에는 주님께서 흘리신 핏방울들이 있고 피로 젖은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 발자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몸이 횃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 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의 의미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자신들에게 임한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해준 내용을 받아쓰기 하듯이 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미루다는 우리말은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다와 일을 남에게 넘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 미루다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알려진 것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권언인 아담에게까지 아니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하여 기록합니다. 누가가 얼마나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롯하여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이 미루어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자세히 철저히 근원부터 살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걸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틀리지 않고 확신하게 되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이 보내어진 때가 언제인지 또 이 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기독교 강요가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어진 글이라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진 글입니다. 데오빌로의 호칭이 각하입니다. 각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크라티스토스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딱 이 세 사람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총독은 지배국에서 피지배국에 보낸 최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관할 통치 지역 내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고위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후 60년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보낼 때의 상황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보낼 때의 상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처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67년 사도 바울마저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66년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사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거나 기독교의 편을 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긴 글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한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으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누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세상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상의 삶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낸 이 글이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의 호칭이었던 각하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의 내용을 받아서 읽다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천하디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자신을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여, 자신의 신분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한 왕이시자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데오빌로는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되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더 이상 각하 데오빌로가 아니라 형제 데오빌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 또는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장 깔뱅은 프랑스와 일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써서 보내었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써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친구와 동료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써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가 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빛내는 누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 깔뱅은 프랑스와 일세에게 개신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당시 개신교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더욱 또렷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당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써게 해 주십시오. 장 깔뱅은 종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보냈고 누가는 양피지에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록하여 우리의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몰랐거나 흐릿하게 알았던 데오빌로 각하가 주님을 분명하게 아는 데오빌로가 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빛을 밝히는 누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가들이 되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환해지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